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시어 영원한 천국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귀와 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얻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성찬 주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42절의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2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속한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며 힘썼던, 즉 헌신했던 네 가지의 삶이 나오죠. 어떤 삶이었죠?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삶이 예전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없었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 천국에 속한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이 네 가지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과 성도의 교제, 떡을 떼는 성찬, 그리고 기도. 바로 여기에 힘쓰며, 즉 무엇보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헌신하며 그들 삶의 가장 첫 번째 오는 삶으로 살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오는 43절에서 47절을 보시면 이 네 가지의 삶이 다시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은 43절에 보시면 당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과 함께 증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듯이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였고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속에서 자라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눈 삶은 44절에서 45절에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눈 삶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떡을 뗀 것은 46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고, 즉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뿐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으로도 증거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47절에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을 우리 기도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삶으로 초대교인들은 그들이 속하게 된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형제들과의 교제로도 나타나는 거죠. 이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42절을 통해 다루었던 내용들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44절에서 45절 말씀, 즉 초대교인들이 증거했던 교제, 나누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고 또한 서로 형제들과 나누는 교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서 나누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서로 나누는 형제들과의 교제로 열매 맺고 거기에서 자라갔다는 것을 보게 됐죠. 참 예배는 항상 이렇게 형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지만 천국의 또 다른 현실은 뭘까요?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겠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의 성도의 수가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였죠? 처음에 오순절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수는 120명이었지만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위해서 몇 명이 더해졌죠?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3,00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살았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뒤에 오는 46절하고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은요, 초대교인들이 성전에서 또는 집에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자주 모였고 그들의 삶이 마치 떨어져 있을지라도 한 공동체와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임, 세상의 가족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속해서 살긴 했지만 더욱 그들이 속해 있는 천국의 삶, 그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었지만 모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모이기에 힘썼고 떨어져 있을 때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마치 함께 있는 것과 같았다는 것. 그리고 같이 있던지 떨어져 있던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마음에 품고 천국의 한 가족으로 살아갔다는 뜻이겠죠. 특별히 그들이 떨어져 있던지 함께 있던지 천국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나누었던 천국 교제가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는 삶을 살았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근데 이따가도 보겠지만 사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에 중심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말씀인가 하면 성도들이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지며 자기 자신을 나눠주기까지 믿음의 교제, 천국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의 천국 교제가 믿음에서 나온 사랑의 교제였다는 뜻입니다. 즉, 그저 자꾸 모여서 뭐 밥 먹고 얘기 나누며 세상적으로 친해지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크건 작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꺼이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았다. 오늘 본문에는 재물을 나눈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크거나 작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의 한 부분을 자기의 마음의 한 부분을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44절을 영어로 보시면은요, sharing everything in common이라는 것이 먼저 와요. 그렇죠? Sharing everything in common. 그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었고 그 삶이 어떻게 증거되었냐 하면 세상 재물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 재물을 나누는 것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그들의 교제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Sharing everything in common.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교제,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의 원뜻입니다. Fellowship. 교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Sharing everything in common.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있다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제, 코이노니아, Fellowship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눈 공통적인 것은 세상 재물과 소유가 아니라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 예수님이 죽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천국의 축복을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는 나누며 살았느냐 하면 세상 재물을 나누는 것으로도 증거했다는 뜻이죠. 나누는 교제가 천국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교회의 복된 현실이었고 그 나눔은 그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 예수님에게서 받은 은혜, 그리고 영원한 천국 축복의 현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올바른 예배가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삶, 즉 교제로 열매를 맺어 나타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브리서에서도 가보면은요, 이제 예전에는 제사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예배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천국 백성들의 예배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시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즉 천국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천국을 찾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천국 소망이 그 마음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천국을 찾으며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예배인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로 천국을 찾고 천국을 구하며 천국 현실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곧 예배는 하나님께는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제사.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이 제사를 드리셨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당시 초대교인들의 삶이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온 삶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소유와 재물까지 다 팔아서 함께 모여 공동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모여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고 살아가자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어느 시에 오신다고 믿고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세상 삶에서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소유를 다 팔고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건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산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정확히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믿고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 사도행전 첫 부분에 1장에서부터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즉 당시의 성도들, 당시의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때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그때가 언제이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라. 막 명하셨죠. 사도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기쁘게 자기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여기에는. 그저 세상을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 떠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미 속해 있고 장차 이루게 될 영원한 천국 영광의 현실을 예수님 다시 오실 약속을 붙들고 기쁘게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같은 천국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예수님 재림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같은 믿음의 삶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모든 소유를 다 팔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것, 마음, 아니 생명까지도 다 우리와 나누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서로 나누는 형제 사랑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에 속한 우리의 삶을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좀 나누는 삶, 그 정도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저 구약처럼 옛 언약 아래에서 종과 같이 벌받을까봐 아니면 더 큰 세상 축복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공산주의처럼 어떤 제도 아래에서 누가 시켜서 이런 삶을 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장하여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넘치도록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 자신의 삶을 서로서로에게 내어주고 천국 교제의 현실을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에 있는 자들과 나눈 것은 그저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나누어 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나은 자가 더 못한 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자선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교제였습니다. 재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삶을 나눈 겁니다. 복음을 나눈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나눈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을 받은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인들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미 약속된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풀어 전했죠. 요엘서의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약속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된 마지막 때는 어떤 때였나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다. 그날은 이방인들까지도 오직 은혜로 영원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모아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기업을 물으는 때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말세는 아직 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마지막 때 말세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말세가 끝나는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고 지금이 말세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천국에 속하였고 자신들이 천국 기업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음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삶을 바꿉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보화를 소유하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저 세상 종교처럼 더 큰 세상 복 받으려고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에게 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려고 선한 행위를 하려고 아니면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내려다보며 뭔가를 베풀어 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 기업을 누리고 있음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감히 이 땅의 기업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도 자신을 불쌍하고 비참하게 여기며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듯 감사와 찬송으로 받았습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다 똑같이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 기업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제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시간이든지 기도든지 마음이든지 자신의 삶을 나눔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삶을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었죠?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에게 그 부요함을 다 나눠주시려고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이 우리가 나누어야 될 교제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부요하셔서 세상 재물을 나눠주신 걸 얘기하는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가장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장 가난하여졌을 때 의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오직 사망과 심판의 현실 속에서 가장 가난하여졌을 때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에게서 심판받으시기까지 가장 가난하여지심으로 예수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우리와 나눠주시며 천국 교제를 나눠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나누신 부요함은 세상의 부요함은 아니죠. 천국의 부요함.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천국의 축복,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서 자라가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닮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구원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왔고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할까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옛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큰 차이가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차이일까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교회가 증거한 모습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먼저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누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에 한번 그들의 소산물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치게 하셨죠. 그리고 이를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계명들을 통해 가난한 형제들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나눔으로 증거하게 하셨어요. 구약에도.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구약에서도요, 이렇게 자기 소유 중에 얼마를 가난한 자들과 필요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하시면서 주신 또 하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되 절대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기업까지 다 파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즉 가나안 땅의 기업을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가나안 땅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에 속한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서 자기의 장자권과 장자의 기업,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먹었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망령된 자라는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의 기업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언약 기업을 그 땅을 파는 것이 죄였지만 그 기업은 장차 올 더 나은 영원한 기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기업이 오면 그림자로 증거하던 기업은 다 사라져야 마땅하다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 기업이 왔고 그 천국 기업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업, 가나안 땅의 기업까지 다 팔아 나눈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들의 영원한 참 기업은 하늘에 있음을, 그 기업은 팔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재물과 소유를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들의 가장 귀한 천국 보화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기업을 소유한 자로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현실을 자기들의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기업을 나눔으로 기쁘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여주는 두 인물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두 사람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원이 나오고 19장에는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생각나시죠? 이 둘은 옛 언약의 백성과 새 언약의 백성의 차이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관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씀에 부자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죠? 물론 그가 예수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옛 언약에서는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언약 저주의 현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은. 쉽게 말해 누구처럼 되기 싫은 거죠? 에서처럼 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되는 한 인물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19장에 세리 삭개오입니다. 이 부자관원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장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됩니다. 그저 가나안 땅의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천국을 자신의 영원한 보화와 기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는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왜? 자기는 이제 예수님과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한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며 그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삭개오는 사실 자기 소유를 다 팔지도 않았고요. 절반만 나눠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다 팔았는지 다 팔지 않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중요성이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그저 선하고 착한 마음?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마음. 예수님처럼 나누는 마음.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다 판 것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리고 천국 기업을 소유한 것으로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형제들과 나누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헌금은 마치 세금 바치듯이 마음 없이 우리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3장, 4장, 5장이 나오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는 천국교제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인물들이 나와요, 두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 판 돈 얼마를 감추어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았죠? 다 바치지 않고 좀 숨겨서 덜 바쳤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즉, 자기 이름만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으로 헌금을 했고 형제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려는 예수님의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으로만 가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출교하게 하세요. 사도행전 때는 그랬죠.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의 나눔으로 예수님의 영광, 천국에 속한 현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는 천국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요.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가볼게요. 그거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Acts chapter 4, verse 33 through 35. 4장 33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읽을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이러다. 자, 여기 잘 보시면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오는 말씀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즉 복음을 전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족한 자가 없었다는 뜻은 그저 세상 재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니 어느 정도의 재물을 서로 나눠 가지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네? 아니 세상 재물은 아무리 가져도 항상 부족한 거 아닌가요? 많이 가지면 그만큼 더 부족하고 작게 가지면 그만큼 더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입어 그 부족함이 없는 현실을 나눔으로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누었기 때문에, 뭐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눈 것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그 마음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나눈 예수님 사랑의 교제로 인해 다 풍족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세상 재물로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는 항상 부족하죠. 우리도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면 우리 마음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내 형제에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면 그 마음이 너무나 나를 풍족하게 한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교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만나를 내려주셨죠. 구약에서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똑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사랑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눌 게 없다.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을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의 교제가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나누었던 삶이 무엇을 따라오느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즉, 복음 말씀의 가르침으로, 즉 예수님을 알므로 큰 은혜를 얻어 그 은혜를 나누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물질로 표현될지라도 그것이 크건 작건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으로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 46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하십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반대말은 뭘까요? 억지로? 그리고 거짓이나 위선으로?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거짓이나 위선으로, 속마음은 아닌데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니죠. 그저 율법 지키듯 종과 같이 하거나 보이고 자랑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기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의 교회는 예수님과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이 예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욱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에 드러난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게 하여 주셔서 비록 작더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형제 자매들과 나눔으로 서로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다 채워지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해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찬상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천국 가족들과 교제를 나눌 텐데 이 교제도 주고받는 나눔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고 그 살과 피로 이루어주신 천국의 축복의 영광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먹고 마시며 또 함께 서로 나누는 겁니다. 형제들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로 더욱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서로 나누는 예배를 더욱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속한 천국의 영광을 더욱 잘 증거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현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